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이제 정말로 공식적인 흔히 그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말하죠. 주님의 공식적인 그의 인생 3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첫 일성을 봐야 되겠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주님의 첫 설교예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설교.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설명하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하셨던 첫 설교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는 천국 복음이란 게 뭔가. 제가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잘 하실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라고 틀리지 않은 대답을 할 겁니다. 맞는 대답이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천국, 이것을 이제 마태는 천국이라 설명을 하고 마가 누가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만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거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천국 복음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좀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곧 가게 될 이 땅이 곧 종말을 맞이하고 완성을 향하여 가게 될 바로 그 나라, 장소로서의 천국이 우리는 늘 소망되어지고 가게 될 그 나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큰 기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담대히 선언하셨던 바 천국이 여기에 와 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임재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감히 이단의 도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건강한 척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주로 이제 이 종말을 조금 건드려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이 불안한 심리를 건드리고 희미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천국은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주 균형감 있고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성경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부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과거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사실은 종교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아 이거 확실하긴 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독교 복음은 다소간 배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배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로 기독교 진리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성을 띠고 있는 학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이 월곡로 42번지 안에 이 공간 안에서만 서로 주고받아질 우리끼리 서로 나눌 위로 차원의 내용이지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국한시켜 놓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10년 후, 20년 후 더더욱 혼합주의 시대로 가고 그 혼합주의와 더불어서 짙은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자신감 잃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 어떤 세상의 학문과 철학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줄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의 명제 진리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걸 사람이 고안해낸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만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이지 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껍데기를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증명된 모든 진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의 개념을 만드셨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진리는 사람이 고안해낸 진리,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수학자들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통용될 수 있고 또 통용되어져야만 되는 객관적인 진리이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소간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되는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천국 복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세상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는가 먼저 그 시작을 볼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 지금 이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투옥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여기서 언급되고 슬쩍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그 예고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고요. 아마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대거 옮겨가는 일이 발생되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만큼은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백성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장면이 전환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오심의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서 요한의 자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저 그가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로까지 갔다는 기사가 잠깐 언급되는 것 외에는 이 마태복음 초두와 뭐 누가복음 초두와 심지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까지도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풀뿌리들의 민중의 지도자 정치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역사 속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가 원했던 거죠. 세례 요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는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게다가 투옥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종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어요? 바로 거기까지였어요. 그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에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역할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꽃길을 걷고 꽃가마를 타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저 구석에 가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는 우리 서울의 이 종암동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비친 마음이 뭐냐면 저도 지방 출신이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배들도 좀 있고 선후배들이 좀 있어서 그 앞뒤를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평생 그런 목회를 감당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실하신 목사님과 성도님을 저 자리에 두셨지? 우리도 스스로 그런 생각 들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셨지?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지? 나에게 왜 이 남편을 주셨지? 이 아내를 주셨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하여서 또 이런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게 큰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신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의 퍼즐은요, 중앙에 크게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에 크게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중간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그 모서리 구석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조그만 마치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조그만 퍼즐 조각 하나를 거기다가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체의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전체의 모든 퍼즐이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 작은 퍼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퍼즐 조각 하나라 하더라도 전체의 그림을 그 누구도 그릴 수 없고 볼 수 없고 완성시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신데,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두 분 저한테 말씀, 제가 누군지 저 기억 안 납니다. 처음이라 제가.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목사님, 큰 목사님 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 이미 큽니다. 키도 크고요. 이미 커서 더 이상 안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들으셨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계의,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아주 초대형 교회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좀 터져서,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기 수원, 그 서울 인근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이 전부 다 엘리트들이고 똑똑한 분들이고 석박사 의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교회 자랑거리, 교단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 그 교단의 거의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미 보니까 지금 터졌는데 터진 지 오래됐더라고요. 몇 달 이상 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놓고 있지 못해요.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낮추시고 사람을 낮추시는 모습이 신비막적하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똑같은 퍼즐 조각 하나인 것이고 우리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시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정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시면서 어떤 해석과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아, 참 못난 인생이야. 너무나도 덧없이 살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퍼즐 조각으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특별히 이제 사람과의 관, 그분에게로 부름받고 그 자리로 부름받고 그 내용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막 인기가 높아지다가 어느 한순간 젊은 청년 예수가 오면서 그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내 역할이 여기까지로구나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께 순종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의 퍼즐 조각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보시죠. 1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12절의 기록을 잘 보세요. 굉장히 저는 성경의 기록이 해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어떻게 하셨대요? 물러가셨대요. 마치 후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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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다는 식의 기록을 실제로 해놓은 겁니다.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갈릴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러가셨다. 이렇게 양보를 한 거지. 후퇴를 했다는 느낌으로.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저기 북쪽 먼 곳이기 때문에 꽤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로 우리 주님께서는 물러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가에 거하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꽤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 사역의 실질적인 본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본부를 두셨다는 점을 우리가 일단 확인해 두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이 갈릴리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동네란 거란 말이죠. 일단 이 갈릴리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눈물이 많은 땅입니다. 눈물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BC 한 8세기경이죠. 아수르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점령당한 뒤로부터 갈릴리 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심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거리도 멀기 때문에 본토로부터 굉장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국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땅은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그 땅을 이방인들이 점령했다가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이방인들이 점령했다가 유대인들이 회복하고를 반복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땅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의 인종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주로 거주하였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갈릴리에 사는 놈들은 눈에 가시처럼 마치 지금의 인종차별 비슷한 내용이 그거 이상인 겁니다. 종교적인 내용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사는 저놈들은 뭔가 조금 모자란 놈들 뭐 이런 인식이 정통 유대인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피가 더럽고 피가 섞여 있고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한 번은 회복을 하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혼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시행할 정도로 그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애증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멸시를 받아도 될 만한 지역이고요. 그 흔적이 오늘 성경에도 남아있죠. 14절 다시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어떤 갈릴리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제가 살던 충청도에서는 여러분 그 윤수일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잖아요. 그분을 소위 이제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아 저 틱이야 틱이.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아우 저 틱이야 틱이. 이게 이제 조금 멸시하듯이 TV에 나와도 막 이렇게 멸시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라고는 이 자긍심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유명인 한 분이 전형적인 한국인이시죠? 자기 인종을 이렇게 DNA로 검사를 요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키트를 보내주면 이게 입 안에 있는 이게 이걸 긁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보내면 거기서 이 사람의 인종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할 수 있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한국인의 피가 한 3, 40%, 중국인이 한 20%, 일본이 7%, 뭐 몽골 10여 프로, 우리나라도 침탈당하기가 일쑤였었으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까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칭으로 부를 정도로 주님이 포스트로, 이 본부로 정하셨던 그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권하죠. 그때 나다나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폄하도 있었고 저 도대체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뭔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은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받은 굉장히 낮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본부를 두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대도시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기 먼 땅 갈릴리에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낮은 땅 이방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거기는 이제 멸망받을 도시예요. 그런데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주님은 굉장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거기서 최초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렇죠?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애정을 두셨던 곳이 갈릴리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 눈물의 땅과 멸시를 받는 땅을 향하여서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둠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 앉아계시지만 아마 마음이 어두웠던 분,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찾아오지,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동굴 속을 걸어 들어가야만 됐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믿으실 것은 복음은 일종의 빛입니다. 그것을 비춰주실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위 그 엘리트주의로 절대로 복음은 전파된 적이 없고요. 정말 낮은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에 향후 더 우리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더 낮은 자리로 함께하게 되어지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재능과 여유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핵심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아픈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성이 뭡니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부활 후에 어디로 가리라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이후에도 제일 먼저 찾으셨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단순히 고향 찾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의 가장 낮은 곳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낙향한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거라고요. 우리 종암주일교회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의 사역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첫 설교로부터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좀 멈추어 서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첫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위 세상 역사에서도 4대 성인이라고까지 불리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왕성한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느 쯤에 실제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그분 뭐 석가모니와도 같이 부처와도 같이 좋은 일을 좀 하셨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는 사역을 하셨고 좋은 말씀도 전하신 분이시지. 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이지. 라는 정도로 사실상의 부인과 폄훼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이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역사의 그저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그분이 그냥 오신 거고 어쩔 수 없는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한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왔고 그분이 인간 이상의 일들을 조금 하셨고 그래서 이 역사의 우연으로 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발생했다고 사실상 이 폄훼죠. 폄훼하는 역사의 부산물이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상 다른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이고 오해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의 선언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올려주시겠어요? 다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저 한 구절은요. 사복음서의 이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한 이 내용을 바울이 신학적인 진술로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참 인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저 4장 한 절만으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오늘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일단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점, 매우 특정한 시각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의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찼대요. 때가 찼으면 우리가 때를 좀 미뤄야 되겠네요. 예, 네, 안 웃으시네요. 때가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때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면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한 80% 차 있네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차서 넘칠 때가 되었다. 완전히 딱 찼다라고 하는 정말 그 뜻이에요. 물이 꽉 차다, 들어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가 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때가 차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예고되었던 그 시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완전히 차곡차곡 차서 이렇게 마치 물이 밑에서 차서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차서 올라와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약은요 무려 300번 이상 예수께서 오심화된 약속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전체가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핵심 주제 한 가지만을 꼽자라고 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여러모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적실하게 이루어지던 때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오면서 말라기 시대 때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까지 이 기간을 흔히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중간기의 400년 동안에 무려 하나님께서 단 한 차례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 때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었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천국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정말 다 다가온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한 성경의 경고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환경은 전부 다 무너지고 있고요.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총칼을 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초림하였고 그 땅에 구원의 복음을 베풀었듯이 살아가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복음은 다시 오심할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장소로서의 천국인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스케줄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열흘 후에 제가 용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그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좀 뵙자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뵙자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가 아니면 가야죠. 어떻게 모든 약속 전부 다 뒤로 하고 그럼 열흘 동안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훈장을 주시려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분이 나를 왜 부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흘을 채워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 한 가지가 이미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곧 다가왔어요. 그 천국은. 그게 어떤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이 땅을 의로 심판하시고 죄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적용점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목에 핏대를 세우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죠. 그리로 가면 죽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 이거는 미룰 수 없는 너무나도 다급한 일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정말로 다가왔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 주시고 이 전도에 열심을 내시고 믿지 않은 형제자매님,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떠나 있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 이거 미룰 일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가셔서 우리 예수님 믿자. 종암제일교회 가보자.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야 돼. 주님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은혜에 붙들리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금은 이 종말 첫 번째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는 너무 인생의 원리가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 될까? 왜냐하면 저 영혼에 대한 관점과 고정되어진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한 군데 올려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의 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영원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원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을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해요. 그죠? 이 땅에서만 유통되는 가치와,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고요.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졸업장. 영원할까요? 안 영원할까요? 이 가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재밌는 걸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옷 입는 거를 보면은 요즘에 그 청바지나 그 면바지를 입는데 우리 20대 청년들이 요즘에 통이 이렇게 넓은 바지가 다시 유행이 된 거 아세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들 통을 이렇게 넓은 바지를 입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키니진, 이게 청바지 중에 몸에 딱 이게 들러붙는 청바지가 유행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거 입지 않으면 아우 촌스러워. 통넓은 바지를 입냐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떤지 다 통넓은 바지를 입기 때문에 스키니 바지 입고 다니면 아우 촌스러워. 웃겨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영원할 건 뭘까? 영원할 거? 영원할 거 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 영원합니다. 이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고. 그죠?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댐.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예요. 정말 지혜로운 투자자는 떨어지지 않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 분명하게 지금 이미 못 박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정암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에 영원할 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올해 바뀌고 내일 바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그냥 통나무 바지 평생 입고 다니세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영원할 것에, 특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을 정리했어요. 천국 복음 뭡니까? 아, 이제 곧 오게 될 영원한 장소로서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않을 것의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볼까요? 자, 17절. 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선언이 성경 속에, 특별히 신약 속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천국이 분명히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해요. 이 천국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명칭이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뜻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천국이 왔대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굉장히 중대한 신약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죠. 천국이 어떻게 됐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왔느니라. 그래서 왔다는 이 동사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헬라 말의 완료형.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완료형, 미완료형으로 나눕니다. 완료형은 이미 되어진 우리의 과거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천국이 이미 여기에 과거에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여기에 왔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의 개념, 아까 설명드린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로서의 천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이미 여기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지나간 한 주간 되돌아보니까 마음이 지옥이던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천국, 여기에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 신약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천국은, 여기에 와 있는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통치, 권세. 그래서 아까 2부 때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지 저기 멀찍이 있는 피한 세계로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다가 언젠가 완성되어, 물론 완전하지 않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고 완성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불완전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 그 원리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투영시키고 통치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의 원리를 지금 끌어다가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적용하고 살아내고 훈련하고 애쓰고 때로는 고달파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기도 하다가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막 욕심 막 탐욕에 가득 차서 막 살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다 하고 살아가다가 나는 믿음이라고는 티켓이 있으니까 천국 들어갈 거야. 문 열고 들어가는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훈련하고 그리고 비록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에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다가 어느 한 날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그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작은 일에 순종 잘했구나. 너 잘한 거야. 그렇게 살아온 거 옳은 일이었던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제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의 자긍심으로 살아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